오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청종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큰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반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청종하지 않냐면 받은 복을 뒤집어 엎을 만큼 또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주실 수 있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저주할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또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이런 저주를 받지 않냐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복이 뒤집어져서 저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는 순종으로 누리는 그 복 정반대잖아요. 이 그 3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이제 그 앞에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니, 그냥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딱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삶이냐,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냐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복을 받느냐 아니면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처럼 심판을 받느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저주의 상황이 다 불순종 때문은 아니다, 어떤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다 불순종 때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모든 저주나 뭐 이렇게 고난이 불순종 때문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저주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같이 불순종하는 이에게 또 언약 말씀을 어기는 이에게 아주 혹독한 시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말씀을 어기는 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같이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뭄, 전염병, 그리고 어떤 정신병, 또 이 저 패배함, 압제당함, 그리고 국권 상실하고 유배를 당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저주의 이 경고에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저주를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여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형한다. 몇 년 징역 산다.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형법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순종의 길 끝에서 당할 이 저주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그 내용들 쭉 열기한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있고 악의 길로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주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이제 그 채찍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신다. 자, 그 다음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때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해철을 들고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왜 해철이 듭니까? 왜 꾸짖습니까? 바르게 살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해초리 가운데 꾸짖는 그 언행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와 같이 저주하시며 하는 이유는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나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영생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내주시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쏟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어긋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는, 그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이 진노 속에, 이 저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 목록에서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특별히 거기 이제 30절 말씀 보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신명기 앞에 20장 전쟁에 나갈 때에 약혼한 자, 집을 새로 건축한 자, 또 포도원을 간 자는 돌려보내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자, 신명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자,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약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 보내라 했어요. 왜요? 약혼해놓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누리지 못했으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으니까 1년 동안 가서 누리고 와라. 돌려보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돌려보냈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돌려보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돌려보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30절에 자, 그 약혼, 네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는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전에 기본적으로 누리던 복을 그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하나님 보호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건강해서 섬긴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고 허리가 다 아프고 그래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저주. 오늘 본문 35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계속 저주의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저주의 메시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여서 주님 말씀으로 직분을 받고 섬기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이런 저주의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저주를 받는 인생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저주의 목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좋거니와 그러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고쳐주십시오. 오늘도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찾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맨 나만 하네 그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저주가 아니라 그 앞에 약속된 3절에서 14절에 약속된 그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비교하여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